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4,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읽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면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민수기 34장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땅을 준비해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인간의 욕망에도 경계가 필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욕망에 경계선이 없다면 그 욕망은 무한대로 팽창하게 됩니다. 세계사 속에서 제국의 역사만 살펴봐도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은 그저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하며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없는 미끼를 우리 눈앞에서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 만국의 영광에 흔들려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욕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삶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경계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말씀으로 가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삶의 경계를 잊지 않고 잘 지키면 척박한 인생 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경계선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생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들에 대해 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는 목적과 성읍에 딸린 초장의 규모, 또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의 숫자 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서 34절까지는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에서 구별해야 하는 성읍, 즉 도피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와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관용적 표현으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로 시작하는 단락은 중요한 명령이나 규례 혹은 약속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 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내 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앞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떼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은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시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또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재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레위 족속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세 아들을 통해 구성되었는데 그중 제사장 지책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앗 계열의 아론 자손이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레위인은 2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에 참여하였으며 광야 생활 도중에는 이동 시에 성막을 철거하고 체류 시에 성막을 세우는 등 성막의 재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진설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 편성에서 개수되지 않았고 그들의 생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 가축 등의 십일조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드려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위인은 지파 소유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달리 경작할 농경지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읍은 레위인이 재산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처, 곧 삶의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레위인은 단지 거기에서 살 뿐이었습니다. 또 성읍과 함께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곳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십일조로 바친 가축의 목초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열두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열두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성읍과 사면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열두 지파의 땅에 흩어진 레위인은 각 지역의 산당에서 제의적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당은 이방 종교와 묶여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전에는 각 지역의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라마 외곽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왕도 성전 건축 이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이렇게 열두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인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 흩어져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하면 가정과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곳은 완전히 멈추는 곳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교회는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고 교회에서 힘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흩어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 주변 목초지의 크기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4절에서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입니다. 규빗은 유대인들의 길이 단위로 이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1규빗이 대략 45.6cm이기에 1000규빗은 약 456m입니다. 반면 5절에서 목초지는 성을 중앙에 두고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각 2000규빗까지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2000규빗은 약 912m입니다. 4절과 5절은 1000규빗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거리를 측량하는 기준점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4절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벽 밖으로부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성벽의 바깥에서부터 재면 목초지의 길이가 1000규빗입니다. 5절은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 밖으로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성 밖에 나가 성을 중앙에 두고 한 방향에 전체 길이를 대면 2000규빗이 됩니다. 이후 랍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하나님은 도피성, 즉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사는 피난처로 여섯 개 성읍, 그 외에 42개의 성읍을 더하여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성읍과 함께 그의 딸인 목초지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에 대한 구제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본문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에게 바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구별해야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48분의 6, 곧 8분의 1에 해당합니다. 레위인은 그리 많지 않은 거주주 중에서 약 13%를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였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레위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른 이들 위해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빵의 논리, 즉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빵을 향해 눈을 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빵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이기심은 극대화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등을 돌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었던 레위인은 다른 지파에게 받은 성읍 중에 8분의 1을 다른 이들 위해 내놓았습니다.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른 이들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놓음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들의 피난처로 변하였고 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밥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12지파가 각각 4개의 성읍을 내놓으면 총 48개의 성읍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 지파에서 4개씩 성읍을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은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떼어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기업은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인원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셨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적게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곧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구절은 앞서 1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보는 성경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라고 번역한 부분을 직역하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선택하라. 도피성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짧은 문장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살인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곧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땅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가득할 것이고 피의 복수로 인해 헛되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사용한 단어를 본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든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이든 간에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일에는 차이가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 또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서는 살인자를 재판하는 공식 통로가 가정과 부족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로 전환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복수할 자는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복수할 자는 피살자가 흘린 무고한 피해 보상을 쟁취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살해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의 명예훼손과 물질적, 정신적 손해, 더 나아가 피를 흘림으로써 생겨난 땅의 오염까지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에 관련된 재판 절차가 도피성이라는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피성이 살인자의 죄가가 회중 앞에서 판결될 때까지 그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은 총 6개인데 3개는 가나안 땅에 두고 3개는 요단강 동편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는 6개의 도피성과 그 위치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북쪽에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게데스,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세겜, 남쪽에 유다 지파에 속하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이 선택되었고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북쪽에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바산 골란, 중앙에 갓 지파에 속하는 길르앗 나못, 남쪽에 르우벤 지파에 속하는 베셀이 구별되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위치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도피성을 위한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한편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미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혈연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국인들도 모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 모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 속에서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본문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흉기의 사용 여부입니다.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철 연장, 죽일 만한 돌,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서 살인자의 행동이 고의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미움이나 원한 여부입니다. 이것은 살인자와 피살자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게 했다면 살인자가 피살자를 밀쳤든 무엇을 던졌든 손으로 쳤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반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악의가 없는 경우, 즉 피해자에게 특별한 원한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부주의로 수술 중인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거나 몰래 숨어서 기다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위해 맨홀 뚜껑을 열어놓았는데 실수로 주의 표지판을 세우지 않아 행인이 거기 빠져 사망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중에 8차선 도로 항복판에 누워있는 취객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중은 지금까지 살핀 규례에 따라 사람을 죽인 자가 고의적으로 살인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이 살인했는지를 판결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이 살인했다고 판결되면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에 대한 보호는 회중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과실치사죄로 죄를 묻습니다.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에서 살인, 종속, 살인, 살해 등에 대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것과 비교하면 살인과 과실치사에 대한 처벌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9월에 발표한 전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총 308건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416건을 포함하면 총 724건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과실로 인한 치사상은 총 6,314건이 있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모두 합한 건수이지만 살인 및 살인 미수보다 약 9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과실치사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보편화로 살인과 과실치사를 분별하기가 수월해져서 과실치사의 수치가 더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인에 비해 과실치사의 건수가 훨씬 많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서 고의적인 살인보다 실수나 사고로 인한 살인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따라서 살인과 과실치사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간적, 공간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어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에게까지 피해 보복이 가해졌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영토가 얼마나 넓은가 또는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가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넓은 땅을 가졌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애굽이나 아시리아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의 기준이 되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터넷상에서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라는 글이나 댓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것이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민들레 영토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우리는 한 송이 민들레 같이 작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척박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우리가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 땅입니다. 생활에 예배하라는 바람을 불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꽃씨를 퍼뜨려야 할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조금씩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을 피하여 지낼 수 있는 피난처의 역할입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자는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를 강제로 보호하는 일종의 감옥의 역할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살인했을지라도 도피성 밖으로는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도피성에 있던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죽게 되더라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에 있던 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가 흘린 피를 속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대제사장이 생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의 희생제물을 드렸듯이 그의 죽음은 살인자의 피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있던 자들이 보복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16절부터 시작된 살인에 관한 규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살인에 관한 규례, 즉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과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사형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속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코페리는 속죄금, 벌금을 뜻합니다. 속죄금은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으로 남의 가축이나 남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종으로 팔린 친척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속전을 받고 용서해 주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도피성으로 피한 자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흘린 피는 결코 돈으로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 2장 178절은 믿는 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 대 자유인, 종복 대 종복, 여성 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노라. 그러나 피해자의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감사의 보상을 해야 되나니 보호자는 계율을 따른 것이라. 이렇게 꾸란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도 속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살인에는 절대 속전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2004년 1월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는 그렇지 않다, 18.2%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응답자의 83.7%가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공감하였습니다. 또 동아일보가 2017년 1월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얼마나 적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9.6%는 그렇다, 72.4%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응답자의 91%가 우리 사회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는 돈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습니다. 이런 현상이 고착될수록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 속전이라는 예를 두지 않으신 것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세속적 가치관에 잠식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그릇된 생각에 경도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돈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절대 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죄의 문제를 땅이라는 자연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과 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의 죄로 인해 땅도 더럽혀지며 땅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으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죄 가운데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도 함께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 도피성 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도피성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 존중의 삶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고 생명을 존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상이 영혼과 잇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참혹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